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상원이 18일 미국과 타이완 간의 무역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구상 첫 협정의 이행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리니찬 타이완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미 양원에서 원활하게 통과된 것은 타이완과의 무역 증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의미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이 역사적 법안에 대한 미 상원의 만장일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는 경제 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며 인도태평양의 번영을 되살리고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타이완은 지난달 1일 워싱턴에서 무역관계 간소화와 강화를 위한 관행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해당 구상의 첫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환경보호와 노동, 농업 문제 등도 다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타이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미 육군은 어제 한반도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월북한 미군 병사가 트래비스 킹 이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스 두비 육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킹 이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군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비 대변인은 트래비스 이병이 주한미군 순환근무 기간 동안 본래 제1기갑사단 1기병연대 6대대에 배속됐었다면서 현재는 행정상 제4보병사단 12보병연대 1대대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이병은 징계 조치를 받아 구금돼 있다가 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을 떠났었다고 미 당국자는 이날 VOA에 설명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8일 한국 서부지법으로부터 약 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판결문 사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킹 이병이 특정되지 않은 위반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구금 상태가 끝난 뒤 미국 본대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며 당시 JSA 관광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분명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을 만한 유형의 사건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이 추가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화상회의 결과를 성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트래비스 이병 월북 사안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며칠 내로 진전된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이어 오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발사는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행위는 우리는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3시 30분경부터 46분경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전날 핵협의그룹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핵탄두 탑재 미 해군 전략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여객 우주선의 탑승객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첫 일반인 탑승객 그룹인데요. 카리브해 섬나라의 건강사업가 46살 키샤 샤프 씨와 천체물리학을 공부하는 그의 딸 18살 아나스타샤 메이어스 씨, 그리고 영국의 올림픽 카누 선수 출신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올해 80살의 존 굿윈 씨, 이렇게 3명입니다. 고도 85km 상공까지 올라가서 몇 분 동안 무중력을 체험하고 지구를 내려다보고 다시 돌아오는 70분 정도 길이의 우주 여행권입니다. 25만에서 45만 달러짜리 티켓이 이미 800장이 팔린 상태인데요. 굿윈 씨는 우주 티켓을 사비로 구입한 첫 유료 탑승객이고요. 모녀지간의 두 사람은 비영리단체의 기부자에게 주어진 추첨 기회로 1년 반 전에 티켓을 확보했는데 16만여 명의 경쟁자가 있었답니다. 자, 우주로의 여행, 아직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먼 나라 얘기보다 더 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했던 어릴 적의 막연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우주로 가게 됐다는 것은 마법 같은 일입니다. 모든 이에게 영감도 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라는 이들의 소감은 이제 현실이 된 세상 이야기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본격적인 민간인 우주 관광 시대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는 버진 갤럭틱의 첫 민간인 손님 태운 우주 여행, 웹사이트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YouTube resources and features.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7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0일에 목요일에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장진과 양강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고요.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고요. 낮 최고는 30도가 대부분 넘고 3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 신의주 중강의 낮 최고 33도, 개성 32도, 자강도 강계와 평북 수풍이 34도입니다. 함흥 31도, 원산 해산 30도, 청진 26도로 예보돼 있고요.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1에서 1.5m, 먼바다 1m로 일겠고요. 서해의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크름반도 안에 있는 군 훈련장에서 불이 나 주민 2,000명 이상이 대피하고 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야권 총리 후보의 의원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트리케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3개 나라를 순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죠. 자, 크림반도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대피했다는 소식입니까?
네, 현지 당국이 19일 군사 훈련장에서 불이 났다면서 민간인 2,000명 이상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네.
러시아가 세운 이 크름 자치공화국의 세르게이 악시오노프 수반은 키로브스케 지역 군 훈련장 인근 4개 지역 주민 2,000명 이상을 임시로 대피시키고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군 훈련장에서 왜 불이 났습니까?
현지 정부는 화재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 이즈베스티아 신문 텔레그램 계정에 현지의 현장을 보여준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네네.
이 영상에는 이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두 러시아 온라인 매체는 2시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을 또 걱정하게 되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로 반도를 가로지르는 타브리다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 고속도로가 크림반도 동부 케르치안과 서부 흑해연안 세바스토폴을 잇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지 교통당국은 이 지역들을 잇는 버스 노선들이 임시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누가 일으켰을까요? 이 화재 배후는 혹시 뭐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뭐 대강 이거 예상은 되는데요. 아직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이 성명을 내고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쪽이 이게 가짜뉴스라면서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19일에도 우크라이나를 또 재차 공격을 했다고요?
네, 수도 크유를 비롯해 남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곳곳이 공격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오데사는 18일에 이어 이틀째 공습당했습니다. 세르히 브라추쿠 오데사 군정 대변인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음성 메시지에서 공격이 매우 강력했고 정말 규모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7일에 우크라이나가 이 크림대교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날인 18일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내 몇몇 주요 도시를 공격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틀 연속으로 공격당한 오데사, 이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서 그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해외로 반출하는 데 쓰는 항구들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테러 분자들은 이 곡물 협정 기반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공격했다면서 이 모든 러시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전 세계인들에 대한 타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오데사 지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사령부는 적어도 민간인 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올레흐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미사일과 공격용 무인기, 드론 수십 기가 곡물 기름 터미널과 저장 탱크 등 항구와 기반 시설들을 공격했고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데사 지역에서 공격용 드론 23기와 순항미사일 14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19일 오데사와 함께 공격당한 다른 지역들도 있죠.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이란제 샤헤드 드론으로 수도 크유를 공격했는데요. 별 성과는 없었다고 세르히 포프코 크유 군정 수반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모든 드론들을 격추했고 또 예비 조사 결과 사상자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토미르 지역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일부 기반 시설과 가옥이 피해를 봤지만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 폴타받은 다른 지역 두 곳도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최근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나온 소식은 없습니까?
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8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가 국제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에서 아주 유력한 총리 후보가 의원직이 또 정지가 됐다고요?
네, 태국 헌법재판소가 19일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낫 전진당 대표의 의원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앞서서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 대표가 선거법을 어겼다면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 쪽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피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네, 피타 대표가 한 미디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 총선에 나가는 후보는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피타 대표 지지자들은 가장 나쁘게 봐도 이 선관위가 제기한 혐의가 이 사소한 기술적 위반이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타 대표 19일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날 의회에서 총리를 뽑는 2차 투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피타 대표는 1차에 이어서 이날 두 번째 투표에서도 8개의 야당 연합 후보로 나서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의회가 표결로 이 피타 대표가 총리 후보로 다시 나오는 걸 막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피타 대표가 아예 총리 후보로도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이날 합동회의에서 이 피타 대표가 다시 총리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네.
이후에 그가 다시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을 담은 모션 동의가 표결에 올라갔는데요. 이게 찬성 395, 반대 312, 기권 8로 통과됐습니다. 이 태국의회는 이 동의를 채택한 뒤에 산회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타 대표 의원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태국 헌법재판소 결정이 표결 전에 나온 건가요?
네, 사실 이 현재 결정은 적어도 이 현재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피타 대표가 총리 후보가 되거나 총리가 되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19일 현재 결정이 차기 총리가 되겠다는 이 피타 대표 바람에 결국 걸림돌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현재 결정이 19일에 나오지 않았어도 피타 대표가 2차 투표에서 총리로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태국은 총리를 상원과 하원이 직접 투표로 뽑습니다.
네.
근데 이 지난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피타 대표가 이 상원 쪽 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총리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네.
당시 전체 이 상원의원 249명 가운데 그저 13명만 피타 대표를 지지했는데요. 뭐 2차 투표에서도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네네. 상원 쪽에서 이렇게 표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요?
네, 태국에서는 하원의원들은 선거로 뽑습니다.
네.
하지만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이 군부와 이 친왕실 세력은 피타 대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이 이 군부 영향을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거기에다가 이 왕실 모독죄에 적용하는 형량도 바꾸겠다고 앞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19일 의회 표결에 따라서 이제 피타 대표는 이제 실질적으로 총리가 될 길이 막힌 셈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날 이 헌재의 결정이 알려진 뒤에 이 표결 전에 의회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피터 대표가 주먹쥔 손을 올려 보이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작별 인사를 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태국의 총리 선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서 피타 대표는 만일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하면 다른 정당이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본인은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AFP통신은 이제 이 제2당인 푸아타이당 후보가 나서거나 아니면 지난 2014년에 집권한 군사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이 뿌라윗 왕수안 전 육군 총장이 이 군부 쪽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걸프 세 나라를 순방하고 있죠.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17일에 첫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시작으로 18일 카타르 도하 그리고 19일엔 UAE 아부다비에 들렀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들 걸프 세 나라의 방문 목적 어떤 겁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방문 기간 우리 주요 현안은 앞으로 다가오는 기간 이들 나라와의 합동 투자 그리고 상업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투자와 상업 활동을 언급했는데 이번 순방 목적이 현재 튀르키예 경제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이 투자 유치와 상업 활동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 나라에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이 튀르키예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이 정부가 장기간 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등 이 정책이 실패하면서 물가가 치솟았고 재정 적자가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첫 방문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일정을 좀 볼까요?
네, 이날 제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 국영방송은 이 침체한 튀르키예 경제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이 사우디 튀르키예 비즈니스 포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또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에서의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이 두 지도자가 만나서 합동 협력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에너지 직접 투자, 국방 그리고 미디어 등 분야에서 두 사람이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는데요. 특히나 사우디 관리들이 이 드론을 만드는 이 튀르키예 마이카르사와 두 가지 계약을 맺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자, 과거에는요. 튀르키예하고 일부 걸프 나라들의 사이는 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1년 이 많은 아랍 나라 안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이 아랍의 봄 운동이 시작됐을 때 이 튀르키예가 당시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면서 이 사우디 같은 다른 걸프 나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 나라가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서 몇몇 아랍 나라가 이 튀르키예와 키예와 아주 가까운 카타르를 봉쇄하는 그런 일까지 나면서 관계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튀르키예는 뭐 사이가 정말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인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에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이 사우디 왕가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자 이 튀르키예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이 당시 끔찍했던 그런 사건 정황들을 국제 언론에 공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크게 틀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 튀르키예하고 대립했던 걸프 지역 나라들의 그 관계 개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걸프 나라들과 이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이 튀르키예 측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관계 개선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고요. 이어 6월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 중앙은행에 50억 달러를 예치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걸프 3개국 순방 카타르와 UAE에서의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역시 두 나라 지도자를 만났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과 비슷한 행사들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자신에게 수사 대상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자,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 가짜 선거인단 계획에 참여한 공화당원 16명을 기소했다고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기온이 19일 연속으로 섭씨 43.3도를 넘기며 역대 최장 폭염 기록을 세웠는데요. 남부 폭염 상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할 소송 또 하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알리는 서한을 지난 16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겁니까?
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한 조사입니다. 이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버린 일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으려고 의회를 습격했던 겁니다. 자, 스미스 검사가 지난해 11월 특검으로 임명되어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이 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온 겁니다.
네. 자, 스미스 특검 이름이 익숙하죠?
맞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당시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서한에 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의혹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기소가 됐고요. 스미스 특검은 당시 기자회견에 나와 이 법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서한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법무부의 정신 나간 잭 스미스 검사가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연방 대배심의 수사 대상에 자신이 올랐다고 알리는 서한을 일요일 밤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대배심에 보고할 시간을 나흘밖에 주지 않았다며 이는 거의 항상 체포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자신의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겁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전 연방검사의 의견을 인용해 서한을 보냈다는 의미는 이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기소되지 않아야 할 좋은 이유를 대지 않는 한 기소가 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배심 앞에 나설까요?
나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배심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수사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증언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이 지난 2월 펜스 전 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이에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4월 대배심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증언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펜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소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역시 해당 수사와 관련해 증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수사 대상 통보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는 18일 기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적수에 맞서 정부를 무기화하고 있는 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 수사 대상 통보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특검 측은 서한 발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수사 대상 통보를 받은 의회 난입 사태 말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돈 전달도 있지요. 또 성추행, 이 법정 다툼이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 공화당 부동의 그 후보, 고도 공화당 후보의 부동 1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네, 장단점이 다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후원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동시에 법적 다툼이 누적되면 온건 공화당원들은 이에 피로감을 느끼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다른 후보에게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당시 그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기소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시간주에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 가짜 선거인 계획에 참여한 공화당원 16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18일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네슬 장관은 이들이 위조와 선거 위조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기소된 사람들 누굽니까?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미시간 지부장인 캐시 버든 씨와 미시간주 공화당 공동대표인 매션 매독스 씨 등 총 16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중범죄로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5년에서 14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시간주의 법무장관은 이들의 기소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네스 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가짜 선거인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네슬 장관은 가짜 선거인단의 행위는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훼손했다며 또 우리는 이들이 미시간주의 선거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선거인단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선거 결과 조작을 공모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자리입니까?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그렇죠.
일반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거고요.
네.
대선이 끝난 뒤 일반 유권자들의 뜻을 대변하기로 약속한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시간주에서 이 가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투표 결과 조작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네. 자, 투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네, 기소된 사람들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 미시간 공화당 당사 지하에서 은밀하게 만나 적법한 자격을 갖춘 선거인임을 나타내는 여러 증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약 15만 4천 표 차이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시간주 선거인단 표가 가도록 허위 문서를 꾸민 건데요.
네.
네스 장관은 이 허위 문서들은 미시간 주민들에 의해 실제로 선출된 후보자 대신 그들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주선거인단 표가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 허위 문서들은 미 상원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달된 위조 증명서가 의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닙니다. 위조 증명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조작 시도에 관한 조사는 시작이 됐지요.
네.
2022년 1월 네스 장관은 연방검찰에 16명의 공화당원에 관한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고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임 사건을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허위 선거단 증명서가 제출된 주가 미시간주 한 곳인가요?
아닙니다. 미시간주 외에 조지아주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의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는 허위 선거인단 증명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시간주 말고도 이렇게 대선 결과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사실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 예.
의사당 난입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습격해 의회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 선거 시스템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 미시간주 사례가 처음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장마가 시작됐고 폭우, 홍수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기록적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폭염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남부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18일 50년 만에 최장 연속 폭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피닉스의 기온이 19일 동안 연속으로 화씨 110도를 넘은 건데요.
네.
화씨 10도는 110도는 섭씨로 43.3도가 넘습니다.
섭씨 43도요?
네.
생각도 안 되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이날 낮 기온이 더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8일 피닉스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16도, 섭씨로 네. 47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 1989년에 화씨 115도 기록을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더운 7월 18일로 기록이 된 건데요. 자, 이대로 가다간 피닉스의 한 달 평균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를 넘는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피닉스 말고도 남부의 많은 지역들이 뭐 푹푹 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미 서쪽 해안에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동쪽 해안에 마이애미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네네.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6,3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폭염과 관련해서 더 많은 기록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무더위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남부 등지에서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텍사스는 대부분 지역에서 화씨 100도, 즉 섭씨 37.7도 이상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 도시인 엘파소는 18일 현재 33일 연속으로 화씨 10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 뭐 여러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탈수,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네네.
또 해당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피닉스의 일부 병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열사병 환자들이 몰려들어 이 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재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남부가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또 거기다가 대기질도 나쁜 상태라죠?
예,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연기가 여전히 미국 전역을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초 캐나다 동부 퀘벡주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 연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미국 동부의 대기질이 급격하게 악화됐는데요.
네네.
18일 미국 정부가 추적한 데 따르면 미 대륙 반대쪽에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대기질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여름철에 비 피해도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 피해는 없습니까?
일부 지역은 열대성 폭풍과 홍수까지 겹쳤습니다. 버먼트주 등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난주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지역에는 현재 열대성 폭풍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더위, 홍수, 그리고 대기질 악화까지 다양한 이상기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럽에서도 극심한 폭염이 절정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도 몇 주간 기록적인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또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법안에 대한 양원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원 협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낼 단일 법안을 만듭니다. 양원이 소속 의원들로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단일한 마련에 나섭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17번째 순서로 양원 협의위원회 활동과 보고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re there any senators in the chamber wishing to vote or change their votes? Seeing none on this vote, the yeas are 81, the nays are 13. Two-thirds of the senators voting, a quorum being present, having voted in the affirmative, the bill on reconsideration is passed. The
objection. 2021년 1월 1일 상원은 81대 1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어서 2021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전해인 12월 양원 협의위원회가 보고해 상원과 하원이 모두 통과시켰던 법안이었습니다. 양원 협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마다 위원들은 위원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또 토론이나 정족수 수정안 등 같은 문제에 대한 공식 규칙을 채택하기를 원하는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원이 부과하는 협의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은 그저 보고서 승인과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All of you to the first meeting of our conferenc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I will first recognize the chairs.
하원의원들 과반과 상원의원들 과반이 각각 야원 전체에 보내는 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합니다. 결정은 모든 위원 투표 결과를 합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표결은 하원 대표단 그리고 상원 대표단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각각 같은 수의 위원들을 뽑을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가령 협의위원회에서는 상원의원들 5명도 하원의원들 25명과 같은 만큼의 공식적인 집단 권한을 누립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위원회 회의는 거의 매번 비공개였습니다. 지금은 전면 비공개나 일부 비공개라는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공개됩니다. 위원회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면 직원들은 위원회가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제안하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보고서에는 또 합동 설명문이 첨부됩니다. 합동 설명문은 다양한 야원 입장과 위원들 권고를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하원 위원들 과반과 상원 위원들 과반은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 합동 설명문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활동한 116대 의회에서 양원에 제출된 협의위원회 보고서는 모두 3건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양원 협의위원회 활동과 보고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매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유튜브가 동영상 시청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요. 또 올린 동영상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선망 직업에 오른 유튜버. 오늘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곤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0년 가까이 지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적어낸 것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선 몇 년 전부터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다른 직업을 모두 뒤로 하고 되고 싶은 1순위로 오른 직업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몇 해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운동선수, 음악가, 아니면 우주비행사 등을 모두 제친 겁니다. 자, 많은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이 11살 미만의 자녀에게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부모가 11세 미만 자녀에게 매일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만큼 아이들이 유튜브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자신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를 선망하면서 자신도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유튜브 대체 뭐 하는 서비스죠? 앞서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죠. 유튜브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는 너, 그리고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튜브는 미국에서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당신이 만든 TV 혹은 당신을 위한 TV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TV처럼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당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북한에서도 유튜버가 있으니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대세 플랫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통될까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각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계정 하나하나가 모두 채널이 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는 370만 개, 또 하루 재생되는 영상은 5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소비의 주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건데요. 그럼 유튜브의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을 보면요. 유튜브는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45%가 넘게 매출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거죠. 유튜브 매출의 주요 원천은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영상에 부는 광고비가 바로 유튜브가 올리는 수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돈벌이가 된 유튜브.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단지 유튜브에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 역시 광고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고요? 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After all of these steps, 구글이 운영하는 YPP, 즉 YouTube Partner Program에 등록 신청을 한 뒤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유튜브 55% 그리고 유튜버가 45%입니다. 100달러짜리 광고가 붙게 되면 55달러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버에게는 45달러가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PP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YPP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은 해당 신청을 검토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챗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se features let your viewers stand out within live chat by letting them purchase highlighted chats and animated images.
자,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면 이 해당 댓글이 꾸며지면서 이 상단에 일정 시간 고정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댓글이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버가 이 직접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영상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버, 얼마나 벌까요?
자, 이제 관심은 도대체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에서 일명 미스터 비스트라고 불리는 25살 남성 지미 도널드스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널드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는 1억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 등 다양한 체험형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 세트장을 만든 뒤에 45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 영상은 조회수가 4억 4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그리고 10살이 갓 넘은 소년 라이언 카지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2,800만 달러,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아빠와 함께 놀고 아니면 과학실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저 숫자만 보고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동영상 1000회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평균 18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획부터 해서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 직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과 촬영 또 편집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 비용과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설명 들어볼까요?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You can have complete control over
자신이 판매할 물품을 광고하는 장으로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보는 사람, 즉 구독자가 많아야 이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오지랖이 넓다, 쓸데없이 참견을 많이 하는 사람,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heard about David lately? He's such a busybody.
I know. I don't think I've ever seen someone so involved in everyone else's business. What's he been up to now?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That's so typical of him. I mean, it's one thing to be curious, but he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It's like he thrives on drama.
Exactly. And it's not just personal matters.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too. I wonder if he realizes how intrusive he comes across. It's like he has no boundaries.
Sometimes people just want their space, you know?
Absolutely. I wish he'd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appreciates his constant meddling.
데이빗이 이 사람 저 사람 사생활 회사일 모두 오지랖 넓게 참견을 하고 다닙니다.
He's such a busybody. Busybody.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그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있어요.
Stick your nose into.
어떤 것에 참견하다, 어떤 것에 코를 붙이다 라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 일에 지나치게 끼어든다는 말입니다.
Don't stick your nose into other people's business.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 마세요.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그는 항상 meddle, 남의 일에 참견한다, 간섭하다.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합니다.
He's a meddler. He's such a busybody.
그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He's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business. He's poking his nose into people's business.
오지랖 넓은 사람,
busybod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avid lately? He's such a busybody.
I know. I don't think I've ever seen someone so involved in everyone else's business. What's he been up to now?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That's so typical of him. I mean, it's one thing to be curious, but he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It's like he thrives on drama.
Exactly. And it's not just personal matters.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too. I wonder if he realizes how intrusive he comes across. It's like he has no boundaries.
Sometimes people just want their space, you know?
Absolutely. I wish he'd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appreciates his constant meddl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avid lately?
최근에 데이빗 소식 들었어요?
He's such a busybody.
그는 오지랖이 넓어요.
I don't think I've ever seen someone so involved in everyone else's business.
나는 모든 사람의 일에 그렇게 모두 관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그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참견하고 있어요.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too.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도 간섭합니다.
I wish he'd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appreciates his constant meddling.
나는 그의 끊임없는 간섭을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기를 바라요. 오지랖 넓은 사람.
Busybod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avid lately? He's such a busybody.
I know. I don't think I've ever seen someone so involved in everyone else's business. What's he been up to now?
He's been sticking his nose into people's personal lives.
That's so typical of him. I mean, it's one thing to be curious, but he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It's like he thrives on drama.
Exactly. And it's not just personal matters. He's always meddling in other people's work, too. I wonder if he realizes how intrusive he comes across. It's like he has no boundaries.
Sometimes people just want their space, you know?
Absolutely. I wish he'd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appreciates his constant meddl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busybody.
오지랖 넓은 사람.
He's a meddler.
간섭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